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근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표현 하나가 신발도 없이 보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신은 신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여벌 신발을 얘기하지 당장 신을 것도 없이 보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벌 신발.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는 그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신발이 튼튼하고 또 뭐 1, 2년씩 신을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벌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도 없이 보낼 때라는 말은 여벌 신발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이 검이 뭐죠? 칼 얘기하는 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뭘 팔아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 말이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난제에 해당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고 또 이 본문이 잘못 해석이 되면 뒤에 모든 이야기가 엉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맞아요. 우선 겉옷부터 좀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길을 건너라면 겉옷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오늘 같은 그런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마지막 것까지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깔아서 또 구걸을 하기도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겉옷이 등장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도 겉옷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 어떤 마지막 것까지. 히브리인들에게 이 겉옷은 옷의 개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생필품, 최후의 생필품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낮과 밤의 기온이 심하면 밤에는 그걸 덮고 그 체온을 보온하고 했죠. 그렇게 겉옷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마지막 어떤 것입니다. 그것까지라도 팔아서 근데 뭘 준비하라고요? 검을 준비하래요. 야,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 검이라는 말을 한번 좀 마태복음에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도 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게 뒤이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 말은 검이 갖는 의미가 성경에서 정확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불화, 분쟁을 설명할 때 검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동시에 이 검은 또 한켠에 하나님 말씀으로도 유비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건너라면 마지막 그 어떤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쟁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검을 준비하라. 뭘 팔아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은 한 개개인에게 그 최후의 어떤 마지막 것까지. 또 검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행하여 걷다 보면 반드시 분쟁을 겪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고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조금 엉뚱한 얘기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으로 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어느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자, 여기 기록된 바 뭐라 그랬죠? 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자, 이 원본을 좀 한번 보십시다. 어느 말을 인용하셨나? 띄워주세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범죄자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카운트되고 취급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죠. 범죄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이사야서의 기록이에요. 근데 53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였느니라. 요 기도했다는 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자,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검은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둘씩이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못 알아들면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만족해서 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을 때 야 됐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제자들은 검준비해라니까 의미를 못 알아듣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칼은 이미 우리가 두 개씩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좀 답답해서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깝깝해가지고 야 됐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 됐다. 그게 이제 고구마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얘기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일 가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좁고 협착한 길을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동료가 이 길의 의미가 뭔지 이 목적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이런 답변을 꺼내놓거나 행동을 할 때 가깝하죠. 가깝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기도라는 이사야 글을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그러면 그 유혹을 걷어내고 유혹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자, 그런데 마저 보십시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세밀히 이 본문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좁은 문의 절정을 향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7절을 보세요.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런데 풋노트에 보니까 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는 끝남이니라. 이제 그 시간이 눈앞에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중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기도하셨네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원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원함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버지의 원은 알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를 역시 사랑하시기에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어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혹독한 고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원함은 뭘까요? 앞에 앞구절 성경 그 기도 내용을 좀 보십시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짐을 져야 하는 죽음의 잔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을까요?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선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셔야 대속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다가오는 십자가에 쑤시고 들어오는 채찍, 가시, 못의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1분 1초라도 아버지와 분리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거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나이다. 그러니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여 원하면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좁고 협착한 길로 다 오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로 기도를 남긴 거죠. 자, 그리고 기도는 끝났어요.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볼까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은 십자가를 피하는 데 힘을 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얼마나 처절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 힘쓰고 애썼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헬라 말해 보니까 운동경기 때 전력을 다하는 용어입니다. 운동경기 때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혼신을 다하는 운동경기 용어예요. 뭘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숙연한 감격이 있는 거죠. 즉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이렇게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걸어가셨다면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 이 좁은 길에 걸음을 시작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또한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분과 이 길을 같이 걷기로 작정한 이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써도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쓰고 애쓰는 잘 안 되지만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일어나는 거 깨우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해도 매일 새벽마다 고단한 육체와 싸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왜 우리 속에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어야 하고 감격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완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걷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그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각자에게 다르겠죠. 그 마지막 것까지 삶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걸으신 이 길에 어떤 반대,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계속 이 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그 힘씀과 애씀이 즐거운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 또 하루 속에 남은 생애 속에 이 순례길에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 마지막 것까지라도 내려놓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즐거운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